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사태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의 역정보와 해킹 활동으로 미국 사회가 피해를 입고 민주주의가 왜곡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사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편파적인 방식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가 해킹을 저질렀다는 점을 수용한다면서도 해킹 피해를 입은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취약한 사이버 보안 실태를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타이완 지도자들과 미국 관리들 사이의 접촉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중국은 중미 관계에 개입해 피해를 입히는 행동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그레그 에버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와 관련한 성명에서 휴스턴 지역 의원들이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차이 총통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았다며 미국 방문객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점을 중국은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 주지사도 별도의 성명에서 차이 총통과 천연가스 관련 무역과 의료시설 개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어제 발생한 차량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연계돼 있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사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격범의 신원이 동예루살렘 출신 팔레스타인인으로 확인됐다며 그는 ISIL 지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범인 트럭 운전수가 살던 동예루살렘 마을을 보안군이 봉쇄하고 유사한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군이 지난 주말 모술 동부 지역을 압박해 4개 마을을 탈환하고 티그리스 강변에 처음으로 진격했다고 군 지휘관들이 밝혔습니다. 압둘 아미르 라시드 야르알라 모술작전 사령관은 이라크군이 티그리스 강변 마을인 리파크와 아티바, 구프란 지역을 해방시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르알라 사령관은 모술시 중앙을 지나는 티그리스 강에 접근한 것은 모술 탈환 작전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군은 또 와다 마을의 병원 두 곳과 하드바 마을 북부에 186채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거단지도 장악했습니다. 야르알라 사령관은 그러나 민간인 사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은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알레포 동부 지역에 치명적인 폭격을 가한 것은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오늘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군의 공격이 없었다면 현지 민간인들은 여전히 테러 분자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은 3주 전 반군으로부터 알레포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 정부의 거듭된 군사 작전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며 전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란의 아크바르 하세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어제 82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관영 텔레비전은 어제 일생을 이슬람 혁명의 여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최근 심근경색을 앓은 뒤 사망했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지도자였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최고 보좌관 출신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은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 익숙하고 그래서 조금은 진부해 보이는 표현을 평생 자신의 신념으로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실제 이뤄낸 사람이기도 한데요. 바로 세계적인 손전화 아이폰을 탄생시킨 미국의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혁신의 대표작으로 불리는 이 아이폰이 탄생한 지 오늘로 정확히 10주년이 됐는데요. 아이폰이 탄생하면서 우리는 손전화 하나로 거의 모든 컴퓨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됐고요. 언제 어디서나 이 손전화 하나로 거의 모든 일상이 가능하게 됐죠. 어떤 이들은 이 아이폰 탄생 전과 후로 인류의 삶을 나눌 정도로 이 작은 손전화를 인간의 삶을 바꾼 혁신으로 꼽았는데요. 지금까지 아이폰은 누적 판매 대수가 10억 대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인 약 6명 가운데 1명꼴로 이 손전화를 사용했다고 하는군요. 손전화 시장의 선구자로서 지금도 산업과 사람들의 생활을 계속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7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12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한때 황해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함흥 영하 8도에서 0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로지 골란의 노래입니다. Think of me,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When you hear but you just don't listen. When you're looking but you just don't see. When you're thinking there's no rhyme or reason. Think of me, think of me. When you're getting to the end of a hard day, and you're thinking it's a long way home. When you're thinking that you're just plain crazy, 'cause you're on your own. Think of me, I will find you, I promise. I will make you believe, oh, that I'm in this crazy love for the long haul. So think of me, think of me. When you're laying on my favorite pillow, all you want to do is fall asleep. When you're gazing at the bedroom window, do you think of me, think of me? When you're driving down an empty highway, you're surrounded by the sky and sea. When you're seeing such a thing of beauty, do you think of me, think of me? I will find you, I promise. I will make you believe, oh, that I'm in this crazy love for the long haul. So think of me, think of me.
love me. Cause if I make you a promise, that's a promise that I keep. Oh, and I'm in this crazy love for the long haul. So think of me, think of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주말 동안 미국에서 지난 대선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등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오늘 극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 주재 대사를 귀국시켰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발생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이 부산 일본 총영상관 앞에 설치된 데 항의한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권 자민당 지도자가 한국은 귀찮은 국가라고 방송에서 말하고 아베 총리까지 이런 태도를 거두는 등 거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필리핀과 러시아가 외교적 군사적으로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있는 형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완 총통이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을 방문했군요.
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토요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이 휴스턴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고요. 중남미 국가 순방에 나선 길에 들렀다 간 건데요. 이 중국 정부는 차이 총통이 미국에 들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 총통이 미국에 머무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진행하는 일정에 눈길이 쏠렸었습니다.
예, 자 차이 총통이 휴스턴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습니까?
예,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 총통의 만남이 성사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미국이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단절한 지 37년 만에 지난달 트럼프 당선인과 차이 총통 사이에 이 정상급 지도자들의 전화 통화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등 미국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기존과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휴스턴에 들른 이 차이 총통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이 트럼프 당선인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들과 만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과 함께 이 텍사스주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렉 에버트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또한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의원 2명 가운데 1명인 테드 크루즈 의원과도 면담했는데요. 이 크루즈 의원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결합 어떤 유력한 정치인입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차이 총통과 무기 판매, 외교, 경제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 걸쳐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 텍사스 주지사도 차이 총통과의 회동에서 양측의 경제 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텍사스 출신의 유력 정치인들과 만나서 교류 확대를 논의한 건데요.
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는 접촉이 아예 없었던 겁니까?
차이 총통이 휴스턴에 머물렀던 시간이 총 28시간이었습니다. 만 하루가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워싱턴에 있던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참모들이 이 시간 동안에 현지에 가서 차이 총통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대만 자유시보를 비롯한 타이완 주요 언론들은 크로즈 상원의원과 애벗 주지사를 만난 시간 이외에 차잉원 총통의 미국 경유 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는데요. 먼저 에드윈 퓰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임 고문이 차이 총통과 만났고요. 또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정책을 조언해온 윌터 로먼 헤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소장과 랜들 슈라이버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등이 이 차이 총통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이 타이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타이완 총통부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중국 정부 쪽에서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루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의 지역 지도자가 경유를 빌미로 미국 정부 인사들과 정치적인 접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중미 관계에 간섭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히고 미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기본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국제전문지인 환구시보는 미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중국은 아예 미국과 단교할 수 있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은 미국 정부의 유력 인사들이 타이완 총통을 만난 것이 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네.
예. 최근 중국 정부가 이 내용을 연일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건 이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과 또 타이완 섬에 있는 중화민국 가운데에서 지난 1972년부터 미국이 본토 정부만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면서 중국 외교의 대전제로 자리 잡은 사항인데요. 다시 말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일국 이체제의 정치적인 현실은 인정하지만 대외적으로 양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중국 정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중국 정부는 이 원칙을 지키라고 미국 정부와 타이완 당국에 연일 강조하는 중입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건데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에 타이완 정상과 37년 만에 처음으로 양측 정상이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했고요.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회의를 표시했습니다.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남중국 해서의 도발적 행위 등을 지적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미국 차기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방향이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쪽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취임한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도 이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통해서 이 타이완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국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에 이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들어섭니다만 이 미국의 현 정부 오바마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맞습니다. 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왕 부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지켜온 유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여전히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사항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미국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앞으로 한 차례 더 미국에 들를 예정이라고요?
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이 중남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할 예정인데요. 이 차이 총통을 수행하고 있는 집권 민진당의 천밍원 입법위원은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 주재 대사를 소환했군요.
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오늘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소환 명령에 따른 건데요. 하네다 공항을 통해서 도쿄에 내린 야스마다 대사는 기자들과 만나서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와 함께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 향후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주한 일본 대사를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건데 네. 귀국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달 말에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이 소녀상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말에 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의 합의로 이미 해결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오히려 이번에 부산에 있는 일본 외교공관 앞에 소녀상이 하나 더 생기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예, 자 대사를 불러들인 것뿐만 아니라 일본 당국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서 NHK 방송에 출연해서 이 일본과 한국 사이의 위안부 협정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일본이 이미 10억엔, 미국 돈으로 860만 달러를 출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고 지적하면서 소녀상 문제가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가만히 두고 지켜보면 된다고 한국 정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집권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후지 방송에 나와서 한국은 일본 외교에서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이 논의 대상으로는 귀찮은 국가라면서 이 거친 표현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베 신조 총리가 말한 이 위안부 협정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협상은 없다. 끝났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네.
이 위안부 합의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난 2015년 12월에 서울에서 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외교 당국자들이 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일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억엔, 미국 돈으로 약 860만 달러를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 재단을 통해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일본은 그 대가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한국의 시민사회와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피해 배상 조치 없이 졸속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발해왔고요. 이 부산에 또 하나의 소녀상을 설치하기에 이른 겁니다. 이 소녀상들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세운 건데요. 한국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이 소녀상 문제에 전향적으로 대할 것을 시민단체들에 요구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문제 관련해서 중국 정부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범한 엄중한 반인류 범죄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책장을 넘기지 못하고 있느냐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리핀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필리핀과 러시아가 조만간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으고 오는 4월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현재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부 항구를 방문 중인 러시아 해군 소속 대잠수함 초계함을 주말 동안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 해군 함정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러서 보급품도 채우고 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도 좋다고 밝히고 러시아가 우리 필리핀을 지켜주는 동맹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미 이 필리핀 현지에서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주요 도시에서 이 러시아군 장병들의 방문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목요일에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명소인 리잘 파크에서 진행된 러시아군 전투력 시범 행사에 필리핀 시민 수천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 지난해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이 힐러리 클린턴 선거운동본부 해킹 사건이 러시아의 소행이란 점을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부터 상원에서 트럼프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 또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4.7%로 소폭 상승했지만 임금도 오르면서 미국 경기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볼 텐데요. 먼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과소평가했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어제 방송된 ABC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잘못된 정보와 해킹이 어느 정도나 이 열린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과소평가했다면서 이 앞으로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지난주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 국장 등 이 정보 관계자들이 상원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증언했는데요. 네. 이 지난해 일어난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 DNC 해킹 사건과 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선거운동본부 해킹 사건이 러시아의 소행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맞습니다. 이 러시아가 해킹 사건의 배후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를 하고 또 관련 보고서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 해킹을 지시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이번 보고서가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과거 소련의 위성 국가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에까지 이 러시아가 개입해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의 ABC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report is very clear. Number one, the Russians sought to interfere with the election process. That
네, 이번 보고서는 러시아가 미국 선거 과정에 개입하려 했고 또 그 같은 노력의 하나로 러시아인들이 사이버 해킹을 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가 선호하는 결과가 또 확실히 있었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는데요. 이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보다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네. 자, 앞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당선인은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해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이 정보 관계자들이 강력히 밝혔다는 점을 이 강조했습니다. 또 득표 기계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건데요.
예.
또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달리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가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해킹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가 해킹 배우다 이 점은 인정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라인스 프리 CBS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가 어제 폭스 뉴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가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란 이 미 정보 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수용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프리버스 비서실장 지명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He accepts the fact that Russia and other entities engage in cyber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All day long, he accepts the fact that this particular.
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다른 나라들이 늘 미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이번 경우에는 러시아가 한 일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이 프리버스 비서실장 지명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버스 지명자는 이런 사이버 공격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며 이 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어쨌든 러시아가 해킹을 했다는 사실을 이 트럼프 당선인이 인정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그 대응 조처를 할 예정인지요?
네, 이 프리버스 비서실장 지명자가 어떤 대응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당국에 대응 방안을 내놓도록 지시할 것이고 또 방안이 올라오면 이를 논의한 뒤에 합당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프리버스 비서실장 지명자는 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앞서 발언을 또 옹호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새 대통령의 취임식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자, 이를 앞두고 새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상원에서 내일부터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지명자, 베시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 등 최소한 7명에 대한 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자, 어떻게 이 상원 인중 과정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까요?
글쎄요. 이 공화당은 모든 지명자가 인준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데요. 뭐 일부 경우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받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불만의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틸러슨 국무장관 지명자와 이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 아주 재산이 많은 이 억만장자들인데 이에 대한 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공화당이 인준 과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이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공화당 쪽에서는 일정을 늦출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8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진보적인 인사들을 행정부 강요로 지명했지만 이 공화당이 신속하게 인준해줬다고 지적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인준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넬 의원은 어제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이 상원에서마저 이 다수당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자 불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철 좀 들라 이러면서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그 인준 청문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불만 이 민주당 쪽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초당적인 독립기관인데요. 미국 정부윤리청의 월터 샤업 청장이 지난주 이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힌 지명자들 가운데 이 윤리 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았거나 이 재정 보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업 청장은 약 40년 전에 정부 윤리청이 세워진 이후 윤리 검증 과정을 마치지 못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일이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 법은 이 청문회 전에 이 장관 지명자들이 윤리 검증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샤업 청장은 청문회 일정이 급박하게 잡힘에 따라서 직원들이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일부 지명자들의 경우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국가정보국장을 지명했죠?
그렇습니다. 댄 코츠 전 상원의원이 새 국가정보국, 이 DNI 국장으로 내정됐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다는 사실 지난주에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예.
지난 토요일에 이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국가정보국장이라고 하면은 이 미국의 뭐 중앙정보국을 포함해서 16개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2001년에 9.11 테러가 일어난 뒤 여러 정보기관 사이에 정보 공유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면서 새로 만들어졌던 자리입니다.
네. 자, 이런 자리를 맡게 된 코츠 전 의원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올해 73살이고요. 공화당 소속으로 인디애나주를 대표해서 연방 하원의원 그리고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상원에서는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는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토요일 성명에서 코츠 전 의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이끄는 데 필요한 경험과 이 판단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코츠 전 의원은 DNI 국장 지명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면서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새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지난달 실업률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노동부가 지난 금요일 지난해 12월 고용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실업률은 4.7%로 전달보다 0.1%포인트가 올랐고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은 15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자, 실업률이 전달보다 약간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인가요?
네, 이 4.7% 실업률 자체는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예.
지난달에 나온 11월 실업률은 4.6%였는데 2007년 8월 이후 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 실업률이 0.1%포인트 올랐는데 이는 이 더 많은 사람이 고용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 일자리는 좀 기대에 못 미치게 나왔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17만 3천 건에서 18만 건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난해 10월과 11월에 고용 수치가 조정됐는데요. 10월 신규 고용은 14만 2천 건에서 13만 5천 건으로 줄었는데 11월은 반대로 17만 8천 건에서 20만 4천 건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이 두 달 합쳐서 1만 9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예. 자, 이번 고용 수치가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건데요. 0.1%포인트 뭐 아주 작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실업률이 올랐고 또 신규 고용도 기대에 못 미쳤다면 실망스러운 성적표인 건가요?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성적표로 보고 있는데요.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은 전달보다 저조할지 몰라도 시간당 임금이 올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겁니다.
예.
12월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달보다 10센트가 오른 26달러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2.9%가 올랐는데 이는 2009년 중반에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약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네. 자, 그동안 이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보여왔습니다만 이게 임금 인상에 연결되지 않는 문제, 이게 문제로 지적돼 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 임금까지 오르기 시작한 건데요.
예.
일부 경제 전문가는 올해 임금 상승률이 3.5%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네. 이 미국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면서 이 신규 고용 증가율이 둔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신규 고용이 한 달 평균 25만 건이 넘었는데요. 2015년에는 22만 9천 건으로 줄더니 지난해 마지막 석 달 동안에는 평균 16만 5천 건으로 크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가 성장하는 데 따른 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신규 고용은 총 220만 개를 집계됐는데 2015년에 비해서 50만 개가 줄어든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난달에 어느 분야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까?
네, 의료 분야였는데요. 12월에 여러 병원이 새로 문을 열면서 4만 3천 건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또 일자리가 1만 7천 개가 늘었는데 이 또한 매우 고무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는 건 다섯 달 만의 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도 계속 올라갈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는데요. 2017년 중에 세 차례 더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노즈카의 노래입니다. Talk to me, 내게 말해줘 라는 제목의 곡 함께 들어보시죠. You home to my place, share my dreams and my fantasies. I can't wait. I wanna show you things you've never seen before. Girl, I hear you crying, crying out for more. Talk to me, talk to me. Am I doing this right? Talk to me, are you feeling alright?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이스라엘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중동평화의 유일한 방안은 이국가 해법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과 이국가 해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중동의 화약고가 됐나요?
이스라엘은 2015년 기준 인구 약 860만 명에 국토 면적이 2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한반도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2015년 기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3천 달러가 넘는 경제 강국이고요.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 강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지도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였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같은 끔찍한 박해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 건설을 추진했고요. 이런 움직임은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랍인들의 반발을 당연히 불러와서 끊임없는 무력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1947년 유엔 총회는 이 지역을 분할해서 유대인 국가와 아랍인 국가를 세우는 방안을 통과시켰고요. 이듬해 이스라엘은 건국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아랍인들은 유엔의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핵심, 6.1 전쟁.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핵심은 바로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6일 만에 끝난 이 3차 전쟁에서 유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이집트 시나이반도를 획득했는데요. 이때 획득한 영토가 오늘날 팔레스타인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이른바 점령지로 불리는 땅입니다. 이 지역에서 양측의 무력 충돌과 갈등이 지속되자 국제사회는 1974년 유엔 결의안을 통해서 양측이 서로를 인정하고 나란히 국제사회에서 개별 국가로 공존하는 이른바 이국가 해법의 기본 틀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주둔이 장기화되고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탄압이 가혹해지면서 1987년 인티파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들의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이들의 항쟁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탄압 정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이끌어냈고요.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그동안 납치, 살인, 테러로 악명 높았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도 이스라엘의 완전 제거라는 원래의 노선을 포기하고 이른바 이국가 해법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중동 평화 노력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두 국가 해법의 상징, 오슬로 협정.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체결된 오슬로 협정의 골자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일부 점령지를 반환해서 팔레스타인의 국가 설립을 돕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투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같은 해 9월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2차 클랍인 이스라엘 총리 야세르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측은 중동 평화 안정을 향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순탄하지 않은 평화와 공존의 길.
오슬로 협정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하지만 오슬로 협정의 서명자였던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에게 암살되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이스라엘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강경파들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불안한 공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팔레스타인 임시행정당국으로 이름을 바꿔서 제한적인 자치를 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오슬로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들은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아무런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이런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살 폭탄 테러와 로켓 공격, 이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무력 제재 등 양측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가 극으로 치달았고요. 국제사회의 우려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 네타냐후 총리, 오바마 행정부와 내내 마찰.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리를 지낸 데 이어서 2009년에 다시 총리로 선출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강경 우파 정치인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는 초강경 자세를 유지해서 일관되게 중동 2국가 해법을 강조해온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내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참고로 이전 정권인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2국가 해법을 지지해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유엔 안보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기권해서 사실상 결의안 통과를 도왔다며 맹렬히 비난했는데요.
Because the two-state solution is the only way to achieve a just and lasting peace between Israelis and Palestinians.
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목소리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수장인 케리 장관은 중동 평화를 위해서는 이국가 해법만이 유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는 20일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몇 년 전부터 팔레스타인이 유엔으로부터 독립 국가 승인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국가 해법의 상징 같은 오슬로 협정을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고요. 팔레스타인 역시 오슬로 협정 폐기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중동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과 이국가 해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shy washy, wishy washy입니다. Today, let's talk about what wishy washy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wishy-washy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본문에서 영은 에밀리와 크리스틴에게 Hey guys,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어제 인턴십 설명회 갔었다며? 어땠어? 도움 많이 됐어?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거기 갈지 말지 아직 정하지 못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줘 라고 묻자 크리스틴이 It was good. 좋았어.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그런데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좀 더 다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라고 답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 영은 에밀리에게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에밀리, 넌 어땠어? 라고 물으며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에밀리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며 머뭇거리고 있네요. 이 모습을 보고 영은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Don't be so wishy-washy. Oh, Emily, 그렇게 우유부단해 하지 말고 Tell me how it really was. 네가 느낀 그대로 말해줘 라고 에밀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오늘의 영어 표현은 wishy, W-I-S-H-Y, wishy, washy, W-A-S-H-Y, washy, wishy, washy입니다. When someone is wishy-washy, it means that they are uncommitted and that they do not have a certain opinion of their own. 내 wishy-washy는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우유부단하다라는 의미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우유부단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을 타게 되면 색깔이 좀 더 연해지지요? Wishy-washy는 연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washy, washy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Wishy-washy,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 was the internship info session yesterday? Was it helpful? I need your honest feedbacks because I'm not sure if I should go or not.
It was good, but I wish they could have focused more on how to prepare resumes and cover letters.
How about you, Emily? How was it?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to say.
Come on, Emily. Don't be so wishy-washy. Tell me how it really was.
오늘의 영어 표현, wishy-washy. 의견이 분명하지 않다, 우유부단하다. Wishy-washy.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3년 1월 9일)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린다에서 장래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 될 리처드 닉슨이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외교관과 정치가가 되기를 꿈꿔온 리처드 닉슨은 1946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그리고 4년 뒤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정치가로 승승장구하던 리처드 닉슨은 1960년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지만 민주당의 젊은 돌풍 존 F. 케네디에게 근소한 표차로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8년 뒤 닉슨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마침내 1968년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I, Richard Billhouse Nixon, do solemnly swear that you will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이후 1972년 닉슨은 큰 표차로 재선되지만 선거 전에 닉슨 선거위원회가 워터게이트 빌딩 안에 있던 민주당 본부를 도청하려다가 적발된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명예 퇴진하고 맙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사임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고 살던 리처드 닉슨은 1994년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그의 나이 향년 81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1920년 1월 9일 오늘
The new nations hope to protect their fragile freedom through the international body that met for the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이 공식 설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과 프랑스, 미국의 연합국은 또 다른 세계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주도 아래 연합국이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제연맹의 설립 목적은 모든 국가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협력해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국제연맹은 이러한 설립 목적에 따라 초기에는 크고 작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 독일과 이탈리아, 소련이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제2차 세계대전을 막는 데 실패하고 결국 1946년 설립된 지 26년 만에 해체되고 맙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